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은 앞서 살펴본 52편, 5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스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이죠. 그러니까 다윗 개인의 경험에 기초해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배워야 하고 함께 불러야 할 그런 교훈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은혜와 감동은 참 개인의 시이지만 그 노래와 그 고백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우리가 연달아 보고 있는 시편들에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악인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의 횡행함에 대해서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표제가 있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이 쓰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데, 이 도액의 제사장 학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여전히 도망 중이고, 그러던 중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블레셋이 그일라를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지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다윗을 만류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확신을 얻은 후에 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가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 600명 가량을 이끌고 다시 도망을 가다가 십 광야의 한 숲불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십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다윗이 숨은 곳을 알리면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와 또 거의 유사한 일이 26장에서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사실 십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사실 여전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지파 안에 그런 유대가 더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쫓으면서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다윗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던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큰 배신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또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것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다윗과 같이 큰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질병을 예기치 않게 만났을 때, 또 사업에서 크게 실패했을 때,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배신을 당했을 때, 또 기대했던 일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그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참 밋밋하게 나오지만 사실 1절과 2절은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소서, 변호하소서, 들으소서, 기울이소서 이렇게 네 가지 동사로 시작하면서 정말로 간절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쉬워 보이고 정답 같아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 자꾸 낙심에 빠지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지경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런 자리에서 뭔가 속은 것 같은 믿음 없는 한탄도 내뱉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밉고 또 원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거나 기도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연거푸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지만 모두가 다 다윗같이 기도하지는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쏟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입의 말들에 주님이 마음을 기울여 들어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방법과 무기가 다 소용없고 힘을 잃을 때도 성도는 기도라는 가장 효력이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더 친밀하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초대이며 은혜입니다. 배신의 고통, 도망자로서의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의 사정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아뢰니다. 그러자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서 왜 하나님을 부르는지 아뢰고 나니 속에서 전에 없었던 뭔가가 뒤집고 올라오는 것이죠. 바로 믿음과 확신입니다.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그리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고난과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니 전혀 다른 생명의 길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돕는 이 없고 심지어 배신을 당한 상황 속에 던져진 가운데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도록 외로움과 절망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픔과 공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다윗을 뒤쫓아오는데 마침 다윗이 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 용변을 보러 마침 그 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만 죽으면, 이 사울만 죽이면 이 도피 생활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죽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수많은 군사들, 신하들을 비집고 뚫고 가서 이 사울을 죽인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 발로 홀로 굴 속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에 놓였으니 이 사울을 죽이는 것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겉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서도 마음에 찔려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3장에 일어난 사건이고 26장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 광야에 길가에 진을 치는데 다윗이 신하들과 밤에 몰래 들어갔는데 이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신하 중에 아비새가 왕이시여 사울을 죽입시다. 제가 한 번에 단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제가 한 번에 찔러서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하는데 다윗이 23장에서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진영을 다시 나와요.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악인이라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낯선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라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삶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기회나 힘으로 사울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하지 않고 이 선악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박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절제하는 것, 기회를 가진 자가 그 기회를 놓아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을 줄이고 기회를 놓아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도 있고 배신도 당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갚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나도 똑같이 한번 해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제하고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믿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 가지며 오늘도 내일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다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